네, 그러면 4장 정치적 평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단 4를 보시면은 평등주의적 사회에 대해서 어떤 민주주의가 가장 적절한가에 대한 대답으로 결과 의존적 견해와 결과 독립적 견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결과 의존적인 견해는 가장 좋은 형태의 민주주의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평등한 배려로 대우하는 실질적 결정과 결과들을 산출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형태라고 가정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독립적 견해는 독립적 견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의역이라고 볼수 있는데 잘된 의역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분리된 견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독립적 견해라고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 근데 이제 분리됐다는 것은 뭐에서부터 분리됐냐면은 결과로부터 분리됐다. 결과에 대한 평가로부터 과정에 대한 평가가 분리됐다. 이게 detached라고 써 있는데. 이제 훈련 가면은 뭐 피지컬이 훈련을 나갔다 그러면은 디태치드라는 통계 목록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본대로부터 그 차량이 훈련지에 나가 있다. 디태치드에 들어가고 어태치드 이러면은 본대에 붙어 있다라는 뜻도 되고 다른 부대에서 이제 이 부대로 파견 나왔다. 그러면 어태치드로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오직 정치 권력을 평등한 방식으로 분배하는지 그 과정 자체의 어떤 권력의 평등만 물어보면서 판단합니다. 문단어 독립적 견해는 입력 기준을 제공하고 의존적 견해는 출력 기준을 제공합니다. 문단어 평등주의적 공동체는 세 종류의 참여적 결과에 대한 이해관심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상징적 결과로서 귀하나 어떤 수감자에게 투표권을 박탈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너는 투표권을 가지려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자격을 집단적 결정에서 부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체적 결자는 각 개인에서 정치를 그 사람의 도덕적 경험에 연결시킨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이 이라크에 파병했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부끄러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문단, 그러니까 주체적 결과는 공동체적 결과와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3번에 보면 공동체적 결과는 부끄러움을 그 참여한 개인들이 전적으로 함께 한다는 의미고, 그 부끄러움이 결과면이고, 주체적 결과는 도덕적인 행위 주체로 참여하는 그런 측면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어떤 집회에 나간다든지 어떤 도덕적인 경험에 그런 집단적 결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도덕적인 행위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것을 허용하는 것, 이런 것을 주체적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문단 7. 만일 하나의 순수한 의존적 견해가 참여적 결과를 무시하고 오직 분배적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할 경우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빈약한 해석이 될 것이다. 자비로운 독재도 정의로운 재산 체계를 산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결과가 다 중요하다는 것이고, 문단 8. 그렇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두 견해의 대조점은 독립적 견해는 참여적 결과를 강조하고 의존적 견해는 분배적 결과를 강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견해는 모든 결과들을 무시하지만 의존적 견해는 견해는 모든 결과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독립적 견해는 왜 모든 결과를 무시하냐면은 그 참여는 안 해도 돼요. 참여는 안 하고 그냥 서로 평등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정치 권력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막 도덕적 주체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선풍기에 날려가지고 이제 1, 2, 3, 4 투표 날려가지고, 전 국민이 이제 전자투표를 해가지고, 뭐 아무거나 결정하자, 이렇게 해도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존적 견해는 입력과 출력의 구분, 평등주의적 이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평등의 측면과 다른 측면들 사이의 구분을 흐리게 한다. 그래서 입력만 쫙 이렇게 형식을 지키면 되고 출력은 아무래도 좋다 이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의존적 견해를 더킹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론을 다루는 대부분의 이론가들은 민주주의를 제도 디자인할 때그 민주주의가 산출하였던 정의로운 결과에 대한 경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원의 평등론이라든가 여한 형태의 어떤 그런 구성적인 정의론들은 의존적 견해와 친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단구, 의존적 견해는 공격을 받고 있는 정책들이 명백히 부정한 것일 때그 비판을 지지하여 주는 것으로 유익할 것이다. 독립적 견해는 어떤 정책이 다수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유익하게 사용됩니다. 문단 10. 그럼 그둘 중에 어느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더 나은 해석을 제공할 것인가? 독립적 견해가 훨씬 더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죠. 문단 11. 독립적 견해의 호소력은 부분적으로 아마도 그것의 분명한 중립성에 놓여 있을 것이다. 아담 세브로스키도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견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담 세브로스키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최소주의적인 정의를 채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의 산출물들이 미리 예상 가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주주의란 게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참가할 유인을 가짐으로써 서스테이너블한 데모크라시가 제공된다는 그런 입장이죠. 대조적으로 의존적 견해는 분열을 증폭시킨다. 어떤 실질적 결정들이 추상적 평등주의에 대해서 들어맞는지 매우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에 들맞는 절차와 제도에 대해서 매우 다른 생각들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문단 12. 우리는 의존적 견해에 대한 이 반론을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독립적 견해에서도 권력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권력이 평등한지 평등하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권력 측정과 관련한 또한 견해 대립이 심각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견해들 사이의 차이점은 오히려 다음과 같은 것이다. 1번, 의존적 견해에서는 논란이 되는 실질에 대한 문제들이 그의 같은 형태와 절차에 관한 논쟁적인 문제로 똑같이 복사해서 다시 나타나고 실질과 절차를 동시에 포함하는 포괄적 이론들을 발전시키고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존적 견해 내부에서는. 독립적 견해라는 패러다임에서는 절차에 대한 논쟁은 실질에 관한 논쟁과 차원이 다른 논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단 13. 민주주의에 대한 독립적 견해는 그 대중성과 분명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형태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보여준답니다. 2절. 권력의 평등은 무엇인가? 1편.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 문단 15. 수평적으로는 다양한 사층인 시민들 또는 시민들 집단들 간의 권력을 비교하고 수직적으로는 시민의 권력을 관리의 권력, official의 권력과 비교를 한다는 거죠. 영어로 official은 official이죠. 그래서 office랑 또 다르죠. office는 경찰이나 장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라고 번역되고 있는 말은 전부 당국자들. 하여튼 저도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5급 사무관 이상, 그리고 입법자, 법원, 판사 뭐 이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official하고 하죠. 그러니까 그 행정부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이제 officer한테 대답할 때는 써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뭐 집회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포털 사이트에 갈비지들이 저렇게 하면은 미국에서는 총으로 쏴 죽인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수직적인 권력의 평등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술 먹고 경찰한테 좀 꼬장도 부릴 수 있어야지. 포도리는 나의 친구가 되고 겁나가지고 써써 이러면서 총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행동을 조심하게 되면 얼마나 살기 살벌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한테 배워야 될게 있고 안 배워야 될게 있는데 자꾸 안 배워야 될걸 자꾸 배우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2편, 충격과 영향. 문단 17, 권력의 평등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구분해야 된다. 이거 보기 전에 문단 16에 보았습니다. 진정한 수직적 권력의 평등은 존재하기 어렵다. 그쵸. 5급 사무관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의 직역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일반 시민과 5급 사무관이 같을 수가 없겠죠. 국회의원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평적 평등만 고수한다면 그렇다고, 비민주주의적인 독재에 의해서도 만족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같이 정치권이 없다. 박정희만 통치한다. 관리들은 다 권력이 있는데, 시민들은 다 권력이 없어요. 부자도 별로 정치에 영향을 못 미쳐. 그냥 돈만 상납해야 돼. 그렇게 되면은 수평적 평등만 고수했을 때는 민주주의에 대한 완결된 평가가 못 되는 거죠. 그렇다고 수직적 평등도 요구한다면 전적으로 비현실적이니까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충격과 영향을 구분하는 거죠. 문단 17, 권력의 평등에 대한 두 가지 해석, 충격의 평등과 영향의 평등. 케이스 1은 충격의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일단 지금 투표권, 선거구 관리들의 입헌적 권력 등 공동체의 정치 구조에 대해서 알기 위해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당신이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줄수 있는 비헌법적 권력, 박정희의 이발사라든지 네가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 그래서 로비를 효과적으로 할수 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돈으로 정당에 기부해서 로비를 할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신은 그냥 투표권만 갖고 있어. 예?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다른 점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내가 세금을 줄이는 것에 반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투표권을 행사할 것을 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결과의 확률에 대해서 당신의 추정치를 얼마 올릴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정치 권력의 정치적 충격이다. 그러니까 나의 투표권이 얼마나 충격을 주느냐 이 말이죠. 문단 18 케이스 2 영향의 평등. 그냥 비헌법적 영향이 아까 말한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다. 당신이 내가 세금 감축에 반대하고 내가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됐을 때, 그 정보 덕분에, 그 세금 감축의 확률을 높게 잡는 정도가 그 결정에 대한 나의 정치적 영향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삼성의 이건희와 저는 정치적인 충격은 똑같죠. 그래서 충격의 평등에서는 평등하지만, 영향에 있어서는 평등하지 않는 겁니다. 문단 19. 정치적 충격과 영향 사이의 구분은 딜레마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정치적 권력의 수직적 평등은 그것이 정치적 충격의 평등을 의미한다면 불가능하다. 관리는 입헌적으로 더 많은 권력을 제가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만약 문제되는 평등이 영향의 평등이라면 하나의 이상으로 수직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영향의 평등이 성립한 충분히 대의제적인 기재를 기술할 수 있다. 성립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까이 갈수 있는 이 말이죠. 그래서 선거나 의사소통 소환 기재인데, 그러니까 관리가 자기 직업이 그거기 때문에 충격의 평등에서는 그 관리의 결정권이 나보다 높지만 그 관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일을 할때 나는 그 관리를 소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영향의 평등이 그 관리나 나나 비슷하다는 거죠. 문단 20. 따라서 독립적 견해는 오직 그것이 권력의 평등을 영향의 평등으로 생각할 때만 우리의 중심 가정에 대한 타당한 해석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제 그 문제를 수평적 관점에서 보도록 하자. 여기서도 권력을 충격의 평등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데 이 경우는 반대의 이유, 평등을 충분히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충격의 평등은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비롯하여 다른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민주주의가 요구한다는 점을 정당화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검열이 나의 견해를 공중에게 제시할 권리를 나에게는 주지 않고 당신에게만 준다 해도 정치적 충격은 통일한. 그러니까 충격하면 투표권, 영향하면은 로비, 연설, 선동 이런 거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리빨리 되겠습니다. 록펠러도 문단 21,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당신보다 더큰 충격을 갖지는 않다. 포괄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아까 그 검열 예로 든거 이런 걸 배제시키려면 평등한 권력은 평등한 영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더킨이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냐면은 의존적 견해와 독립적 견해가 있는데 독립적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수직적, 수평적 차원을 나눴더니 이게 딜레마가 생긴단 말이죠. 수평적 평등만 고수한다면은 비민주주의인 독재도 만족. 수직적 평등도 요구하자면 전체를 비현실적. 이 딜레마를 이제 조화롭게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가 충격의 평등과 영향의 평등을 구분해가지고 이 수직적인 차원에서는 영향의 평등만 의미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일단락 지었어요. 그리고 수평적 평등에서는 그 수평적 평등에서 충격의 평등만 하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한 검열 케이스처럼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영향의 평등도 포함하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독립적 견해가 살아나려면은 그래서 그 살아날 수 있느냐, 과연 영향의 평등을 포함시키면 오케이 문제 끝 이렇게 되느냐 요거를 3편부터 검토합니다. 영향은 평등해야 되는가 3편 문단 22 실제로 이것이 매력적인 이상인가. 문단 24. 내가 여기서 주로 강조하려고 하는 의문점들은 수평적 차원에서의 영향의 평등에 관한 의문사항이다. 수평적 차원에서는 영향의 평등이 훨씬 더 매력적인 이상인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서, 록펠러가 돈을 많이 갖고 그것을 정치에 이용하여 행사하는 지나친 정치적 영향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불공정한 이익을 영구히 하고 배가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한탄할 만한 어떤 부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예들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그 문단 24의 동그라미 1, 어떤 수평적 영향 불평등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이탈이라는 가정. 두 번째 방식은 일반적 이상으로서 영향의 평등에는 호소하지 않는 방식. 첫 번째 동그라미 1 방식은 문단 25. 그 과도한 영향의 원천에 대해서 둔감하다. 록펠러를 비난하는 것은 오직 그 영향의 특별한 원천 때문이다. 우리는 첫 번째 반대는 성립하지만 두 번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 세계를 상상함으로써 두 개의 반대를 대조할 수 있다. 평등의 분배적 목표들이 충족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정치에 더 많은 영향을 줄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삶의 기획이 정치적 활동에 더 많이 가 있다든가, 연구와 훈련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뭐 목소리가 저처럼 혀짧은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목소리를 갖추었다. 그다음에 뭐 덕을 갖추었다. 이 경우에 문단 24의 동그라미 1의 반대. 그런 관점에서는 반대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로 그 원천이 잘못되었다. 원천이 잘못되었다는 점에서는 반대할 수 없겠죠. 문단 27. 자원의 더 평등한 분배에서 귀결되는 바람직한 결과도 내가 언급한 문단 25의 원천에서 오는 영향의 차이를 전적으로 제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다양한 원천에서 오는 이런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인가? 문단 28. 만일 영향의 평등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정치에서의 영향의 역할을 축소하는, 즉 시민들이 함께 반성할 기회를 다 같이 축소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오직 야만적인 전체주의적 방식으로서만 가능하다. 시민교육센터도 정책 판단가 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는데 이것도 금지시키는 거죠. 나는 이런 금지는 어떤 경우에도 수용될 수 없다고 가정할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덜 효과적일 것이다. 그것은 교육이나 훈련 또는 정치 운동에 투자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기금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선거 비용에 대한 제한은 그것이 재산의 재산이죠. 재산의 부정의한 차이에서 생기는 것을 보상해 줄 때에는 호소력이 있다. 현실 세계. 그렇지만 변호 가능한 분배하에서는 이런 어떤 특별한 분야에 대한 자유의 제한이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 그런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추상의 원칙을 어느 정도 왜곡시키기 때문에 불평등주의적인 것이 되겠죠. 하지만 아까 리얼 월드로 갔을 때는 변호 가능한 분배하에서 향유했을 그런 정치 투자의 가치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희생당한 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이하로 내려가게 하는 거, 정치에 관심을 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원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자기 돈 내고 정치 쟁점에 관련된 책을 읽고 세미나나 공청회 집회 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평등주의적 대우가 아니겠죠. 이 영향의 평등이라는 이 독립적인 이상은 수평적인 영향의 평등 이상은 자원의 평등 체계와 맞지 않다는 거죠. 문단 29, 세 번째 전략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반대들 시사해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언급한다. 그들의 경험이나 신념이나 평판에서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이점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들을 교육하는 것.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정치적 농변에서 무용수를 무용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리시켜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막 촉진한다든가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런 것들은 중요한 정보고, 그런 불리한 점이나 이점, 그런 것들은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즉, 그 입장을 위해 가장 좋은 논거들로 보이는 것을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로 보이는 것들을 숙고적으로 무시하도록 조장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사람이 경제학 박사이나 경제학계에서 인정받는 책을 썼다는 권위를 무시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어떤 경제학자가 우리나라 경제학자로서는 드물게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을 써서 빅세일 경제학상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무시해버려라. 그런 정보를, 통용될 수 없게 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발언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은 터무니없는 것들이다. 문단 30에 보면은 그 이상과 평등주의적 사회가 지지하는 참여적 목표들 사이에서는 더 근본적인 갈등이 있다. 문단 31. 평등주의적 사회는 분배에 관한 결정들을 평등 대우라는 공유된 강한 관심에서 정치에 관여하기를 희망한다. 이것은 아까 말했듯 어떤 주체적 결과는 공동체적 결과에 연결된다 그랬죠. 시민들은 공동체의 성공이나 실패가 마치 자기 자신의 것이냐 자부심을 갖거나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한다. 그러나 평등 역량이라는 이상은 그 목적을 무시한다. 너무 많은 영향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면은 집단적 선을 위해 자기 최선을 다할 기회 자체가 없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았고 그런 기회 때문에 기회의 어떤 협소 때문에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의 비도덕적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느낄 이유도 없죠. 즉, 참여적 결과에서 심각한 제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체적 결과로 연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체적 결과에서 심각한 제약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부과된 영향의 어떤 한계 아래에서 정치 운동을 하는 것은 도덕적 주체가 아니라 무의미한 복정의 미뉴에트일 뿐이다. 미뉴에트가 무엇이냐? 내가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폭정은 미뉴에트일 뿐이다. 이래가지고, 뭔 소린가 이랬는데, 그 무용이 좀 웃긴가 보죠. 문단사 아니고, 저기, 4편, 문단 32, 논의의 중간 정경.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말했듯이, 딜레마가 있고 그 딜레마를 해소하려면 영향의 평등을 받아들여야 되고 수평적 영향의 평등을 이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원의 평등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충격의 평등은 충격의 평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요건 뭐냐면 충격의 평등은 민주주의에 대한 순수한 독립적 견해를 제공할 수 없다. 아까 봤던 거고. 그래서 영향의 평등을 고려해야 되는데 영향의 평등은 바람직한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적 견해 자체만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바람직한 견해를 제공할 수 없다. 추구되어야 하나하나 목표로서 독립적 견해와 의존적 견해를 섞은 혼합적 견해 안에서야 충격의 평등 등은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문단 33, 순수한 독립적인 견해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의존적 견해를 설명하겠다. 3절, 참여적 가치. 뭐, 쭉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분배적 가치. 4절, 분배적 가치들. 1편, 두 종류의 문제들. 문단 43. 민주주의에 대한 관한 적합한 의존적 견해는 투표권의 평등, 선거구간의 충격의 평등, 표현의 자유, 결정력을 요구한다. 방금 읽었던 것들은 3절 참여적 가치 여기서 다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셀프 익스프레 그러니까 자기 설명적이다. 그래서 그 단어를 보시면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문단 45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영어로 설명을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네, 스펠링은 아는데. 문단 45 정치적 결정의 두 유형들. 저두 종류의 문제라는 것은 두 유형들을 구분해야 된다. 선택에 민감한 문제들. 그래서 그뭐 김해시에서 신도시 장류 신도시가 생겼는데 이 공적인 기금을 새로운 스포츠 센터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도로를 더 확장할 것인가? 부산과 창원에 가는 도로를 더 확장할 것인가? 이거 어디다 쓸 것인가? 이런 것은 정책의 문제죠. 그래서 투표를 많이 하는 그런 다수가 지지하는 것을 결정하면 됩니다. 이걸 선택에 민감한 문제들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법경제학 하면서도 공부할 수도 있고 정치철학 하면서 공공선택론 이야기하면서도 할수 있는데 다수결의 어떤 유용성이랄까? 그런 점에서 선택에 민감한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동그라미, 선택에 둔감한 문제는 사형제 폐지, 인종차별 금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형제를 70%가 지지하고, 사형제 폐지를 30%가 지지하면은, 그럼 뭐, 70% 지금 대기자 10명인데 7명 사형하고 3명은 살려두고 뭐 이럴 것이냐. 인권이나 이런 권리의 문제는 선택에 둔감한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혼합적 문제입니다. 이게 현재 세대의 결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선택에 민감한 문제지만 그 간척벌이 사라지면은 미래 세대가 향유할 많은 어떤 다양한 종에 대한 권리들, 환경권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요거는 헌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제하도록 헌법이 천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헌법적인 문제도 연결이 된다 합니다. 학교제도, 국정검정교과서제도. 요거는 학교제도를 택할 것인가, 학교제도가 교육을 독점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선택에 둔감한 문제입니다. 요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봤듯이 학교제도가 교육을 독점할 것인가 이거는 기준선 체계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기준선 체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매 두 단계 이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이전의 문제, 기준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에 둔감한 문제, 자유에 관한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의 교육 커리큘럼을 그 공동체가 결정할 권한이 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더킨이 누누이 설명했듯이 기준선 체계를 정하는 단계와 그 뒤에 경매 단계, 땅을 사고 팔고 교육 자원을 분배하고 그런 단계를 혼동한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편 다음 장으로 교환을 넘겨서 2편 정확성, 충격, 그리고 영향. 문단 47. 선택에 민감한 문제들은 충격의 수평적 평등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충격의 완전한 평등은 이상으로조차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충격의 평등을 획일적으로 관철시키는 선거에서는 무시될 수 있는 특수한 이해관심을 가질 수 있다. 성격의 민감한 문제들은 다수결로 하고 그 다수결의 투표는 평등한 게 원칙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우리가 의존적 견해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수한 이해관심을 잘 배려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그 게리맨더링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게리맨더링이 되게 심했는데 요새는 좀 나아졌는데 그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있는데 그 선거구 획정에 관한 그런 국회의 결정 선거법이 선거법에 이제 돼 있고 그 선거법에 이제 별표에 그 선거구 획정이 별표로 이제 첨부돼 있는데 그 별표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됐어요. 보니까 그 인구 비례가 5대 1이란 말이죠. 시골에 사는 사람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 5명 투표한 거랑 똑같은 정도의 어떤 충격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3대 1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되면은 위헌으로 때렸어요. 원래는 이상적인 거는 2대 1이다라고 헌법재판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2대 1인데 왜 3대 1로 일단 하느냐? 일단 우리나라는 단원제 국가다. 그래서 상원이 없다. 상원이 있는 국가에서는 주의 대표를 선발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군의 대표를 선발한다, 시군의 대표를 선발한다 해가지고 대표를 따로 선발해서 지역 대표가 쭉 올라가기 때문에 인구 비례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일단 지역의 이익을 대표한다.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단원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구 비례로 잘라버리면, 시골은, 사람은 적게 살기 때문에, 뭐, 안 그래도 시골이 목소리가 국회에서 작은데, 그렇게 해버리면 더 작아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정당마다 농촌 지역구에서 올라온 국회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FTA 문제나 이제 WTO 문제나 뭐 쇠고기 수입 재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하죠. 그렇지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정당에서 당론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그 정당에서도 해당 행위를 했다 이러고 막 탈당시키고 막 징계하고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다 쇼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당이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는 거죠. 그 농민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 보면 다음에 그 정당 후보 찍어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제대로 하려면 농민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스웨덴처럼 농민당을 만들어서 그런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단 50. 선택의 둔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주는 어떤 제도가 미리 선험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등주의적 정치의 참여적 목표와 다른 중요한 목표들이 그렇게 무차별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특정한 구조를 옹호한다에서 동그라미 1, 2, 3 했는데, 이게 이제 선택에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동그라미 1, 2, 3인데, 선택의 둔감한 문제들에서도 다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1, 2, 3이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의회에서 주로 결정해야 된다. 행정부와 의회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게 되는데 이 다른 조건이란 게 뭐냐면은 그 구조한 다른 어떤 과정이 그 선택의 둔감 문제들에 대한 정확성을 가진 결론을 낼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어떤 적극적인 이유를 가져야 하고 조건 2는 우리가 평등주의적인 정치의 다른 목표들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다른 구조를 선택해서 선택의 둔감 문제들을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조건 2는 뭐냐면은, 두부킨이 하이에크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이에크들은 그 종신제로 운영하는 상원 비슷한 거를 운영해서, 원로원 같은 거를 운영해서, 그 사람들이 경제 질서의 추상적 원칙들을 잘 고안해가지고, 놔두면은 그거는 헌법과 법률의 중간 정도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민주적인 주기적인 선거로 뽑히는 하원에서는 절대 바꿀 수가 없다. 이런 건데 이거는 평등주의적 정치의 목표들을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된다. 문단 50일. 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기술한 두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키며 특정한 선택의 둔감한 문제들의 결정을 위한 특별한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의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간단하게 논의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위헌 법률 심사 제도인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입헌주의와 원칙. 문단 52. 위헌 법률 심사. 갈로 안에 적은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헌법 소원한다, 헌법 소원한다, 맨날 이렇게. 이 법률이, 이거 위헌 아니야? 이거 우리 헌법적 권리를 무시한다, 헌법 소원한다, 이랬는데, 사법심사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헌 법률 심사가 있고, 법률 헌법 소원입니다. 요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고, 나머지 한 가지는, 대법원의 명령 규칙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전제가 그 명령 규칙이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을 하고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게 아니고 그 법률에 대해서 직접 다투고자 할 때나 아니면 그 행정부의 어떤 처분을 다툴 수가 없을 때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 다투고자 할 때, 그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지금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을 위헌성을 다투고자 할 때는, 위헌 법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법률이 있다 그러면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대부분의 헌법재판 사건들이 각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제청 제가 적어놓은 거는 그 대상이 법률일 것,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것 해서 법제고, 재판의 전제가 되었다는 것은 재판이 계속 중이고, 당사자 적격 갖추고, 그 당사자 적격이 아니고 그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며, 다른 주문이나 뭐 의미, 내용, 효력을 가지게 될 것, 그 법률 위헌으로 했을 때, 뭐 청은 이제 법원의 재청으로 성립된다는 거고, 청공기 보건병기, 이거는 뭐냐면은, 청구인 능력과 청구인 적격을 갖추고, 그래서 뭐, 남편이 노무사 시험을 보는데, 노무사 시험 제도의 법률이 위헌적인 게 있다고 마누라가 제기하면은, 각하시켜요. 그리고 뭐, 외국인이 상호주의나 어떤 외국인, 기본권의 본질에 비추어서 외국인도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이 아닌데, 기본권에 대해서 헌법소원 제기하면은 청구인 능력이 없어서 각하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이제 공권력의 행사일 것.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옛날에 구치소에 가면은 교도소랑 구치소랑 다른 건 알죠? 그 교도소는 이제 확정수들이 가는 데를 교도소라 그러고, 구치소는 미결구금 되는 데를 구치소라 그러는데, 구치소에 가 보면은 똥 누는 데가 앉아서 갇혀 있는데 내가 같은 그 실에 똥 누는 데가 있고, 똥 누는 걸다 봐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 똥 누는 거다 보고 냄새도 당나게 나겠죠. 그러니까 여 사람 몰아다 놓고 거기다가 구석에다가 그냥 퍼셋이 쭈그려 누는 변기 놔둬놓고 똥 누라 이러니까 이거 인간의 존엄성 침해한 거 아니냐.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그런 거는 처분이긴 하지만 법원을 통해서 다투지 않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처분이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그 처분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헌법소원을 해서 위헌 판결을 받아내면은 나중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일 것, 기본권 자기 관련성이 있을 것. 그래서 기본권에서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이런 것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옛날에 지나가서 현재였던 법률적 이익과 상관이 없으면 안 돼. 천공기, 기에서 이제 기자, 직현 이렇게 나오고, 보는 이제 보충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법원에서 다툴 수 있으면 법원에서 다투어야 되고, 다른 어떤 법률 권리 구제 절차가 있으면 그걸 따라야 되고, 바로 무조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어요. 권리 보호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이미 지나가서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법시험 1차에 떨어졌는데, 그, 토익 700점을 조건으로 하는 게 위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다. 이래서 제기를 했는데, 결정할 때 보니까 그 사람이 다음 해 1차에 토익 700을 넘고 1차에 붙고 2차까지 붙어가지고 벌써 변호사가 됐단 말이죠. 연수원 다니면은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서 각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다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700을 못 받았기 때문에 1년 더 공부해서 돈이 더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뭐 손해배상을 받을 어떤 실익이 있는데, 위헌 판결을 해주면은 훨씬 쉽게 받을 수 있는 실익이 있는데, 그런 실익들보다는 이제 법률 논리에 따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할 것, 자기가 헌법소원 진행을 못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바쁘기 때문에 본인 소송을 하게 하면은 너무,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데 본인 소송을 하게 하면은 각하 사건 더 많이 나와서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는 이제 청구 기간을 지킬 것. 청구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1년 권리가 침해되고 1년이 지나면 이제 청구 기간 지나버리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헌법에 관련된 건데 뭐 기본은 아니지만 우리가 헌법에 대한 지식들은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헌법도 강의를 할 텐데 뭐 그렇다고 제가 헌법의 학설들을 강의한다는 거 아니고 주로 이제 판례와 제도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고 이렇게 헌법을 해석하는 것이 자원의 평등론에 합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좀 새로운 해석을 좀 제기하는 시간을 나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위헌 법률 심사는 이제 선택에 둔감한 제도를 통제하는 어떤 독특한 방식인데 모든 나라가 이런 위헌 법률 심사, 사법 심사 제도를 택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의존적 견해를 채택할 경우 그렇지만 사법 심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비민주주의적인 제도라는 점은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선택에 둔감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투표권의 평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독립적 견해를 택할 경우에는 권력의 평등을 침해한 거죠. 이거 입법자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너희 사업 그 권력은 너희다 뭔데 그걸 갖다가, 없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택에 둔감한 문제들, 선택에 민감한 문제들 이렇게 구별을 안 하기 때문에, 권력이 평등한가 평등하지 않은가 이것만 구별하기 때문에, 의존적 견해와 독립적 견해가 사법심사 제도를 보는 견해가 달라지게 되겠죠. 사법심사 제도는 정치에서 도덕적 주체성을 양육하는 언론의 자유와 다른 자유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면서 그 목표들을 보호하게 된다. 그와는 반대로 법정이 선택에 민감한 결정들을 폐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확성을 증진하기보다는 떨어뜨릴 것이다. 수도 이전 위헌 판결의 경우에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수도 이전을 정책으로서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입법자들이 제가 싫어하는 정책을 선택에 민감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헌법재판소에 이걸 갖다 뒤집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선택의 둔감한 문제다 이렇게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 끌고 들어간 고리가 뭐냐면 이제 관습헌법인데, 그러면 이제 관습헌법과 국민투표권이라는 그 고리를 끌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고리는 관습헌법인데, 이 관습헌법에 보면은 논리 피약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수도가 어디냐, 이것이 헌법적인 문제다. 그래서 헌법에는 안 정해놨지만 헌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습헌법이다 이런 건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뭐이 수도가 헌법적인 사항이라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수도가 중요하다. 뭐한 나라의 수도는 뭐 상징적으로 중요하고 뭐 안보에 있어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한다. 그러면 수도가 어디냐는 것은 기본권 관련성이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것이 사법심사제도와 연결되었을 때 보다 확실한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헌법이 제공되는 것은 소수의 권리, 그다음에 국민들이 자유와 어떤 복지를 거래함으로써 단기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래하면서 장기적인 사회 기본권 구조를 해할까 봐 그걸 갖다 법률 위에 있는 헌법을 마련한 건데, 수도 뭐 리오데자네이로로 하든 브라질리아로 하든 아니 부산으로 하든, 그게 뭐그그 사람 부산으로 하면은 이제 부산 사람들 좋고 서울 사람들은 뭐 경제적 이익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건 경제적 이익의 문제고, 부산으로 이사 가는 거 아무도 안 말린단 말이죠. 그건 사실적 이익이고 법률상 이익, 그런 거와는 관련이 없고, 물론 이제 관련이 없는 문제들을 헌법에 성문법으로 올려놨을 수도 있죠. 그런 거는 이제 헌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올려놨으니까 어쨌든 그 헌법 재정 권력자가. 근데 올려놨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관습헌법을 끌고 들어왔는데, 그게 헌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에 민감한 결정이다. 이렇게 선택에 민감한, 선택에 둔감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헌법적 차원의 문제인가 아닌가를 나누어야죠. 그냥 중요하다.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중요성을 결정을 한다면은 뭐 F16을 도입하든지 F14를 도입하든지, 이것도 수십조 원이 나가는 국책 사업인데, 그것 역시 선택에 그러면 중요한 문제니까 헌법적 문제냐. 우리나라에 F14를 도입해라고 헌법에 마련했지는 않지만 관습헌법이다, 헌법적 사항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건지, 기본적인 어떤 논조가 그 점에서 피약이 가장 크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 피약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도를 서울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수도가 법률적 확신을 얻었다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와 법률적 확신을 얻었다는 것은 그 자연주의적 오류의 비약이 있죠. 그러면 그 비약을 연결 고리는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자기들이 마음속에 있음으로써 없던 법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건데, 그건 월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가 선택에 둔감한가의 문제를 잘 정해두지 않으면은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자주 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삽질을 엄청 많이 했다. 우리가 아까만 본 판결도 로커너 판결이라든지 아니면 버클리 대 발렐리 판결이라든지, 하여튼 뭐좀 좋은 법을 도입하면은 미 연방 대법원이 위헌이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미 연방 대법원이 그 위헌이다 할수 있는 권력을 어떻게 얻었냐면은, 미국 헌법에 그런 게안 나와 있어요. 그 멜버리 판결이라고, 그 멜버리 판결을 낸 대법원 재판관들이 우리에겐 이런 권력이 있다 이러면서 판결을 내리면서 맨 처음 이제 사법심사를 하면서 그냥 그게 관습적으로 굳어진 건데, 이제 불문법 국가니까 그냥 막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 성문법 국가면 성문법에 선택에 둔감한 문제와 선택에 민감한 문제들을 구별하는 방법도 헌법적으로 명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택지 소유 상한제나 뭐 이런 것들을 할때 본질적 자유에 대한 해석 이런 거라든지, 무엇이 선택에 둔감한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어떤 영역의 문제를 최소한 좁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꾸 이걸 넓히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뜨면서 사람들이 헌법재판소가 마치 최고의 어떤 국가기관인 듯이 생각하는 어떤 착각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헌법재판소가 그럴수록 자중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자기들 내부적으로 분쟁은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갖다 헌법재판소 자꾸 가져가는데, 헌법재판소가 그걸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자중하는 모습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국가보안법 문제를 다루고 4대개혁입법이다 해서 한창 쟁점이 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재판연구관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하품으로 두 번이나 판결을 내렸는데 너희 그 여당은 어찌하여 그것을 폐지 또는 개정하려고 하느냐. 이 위헌적인 국회의원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거는 월권인 거죠. 합헌 판단이라는 것은 그 입법부 입법 재량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기 위해서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 문제가 아니면은 되도록 합헌을 한다는 사법 소극주의의 어떤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 것인데 합헌 판단했다고 그 법률이 좋은 법률은 아니고 더군다나 헌법재판소가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위헌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자신들이 입법의 영역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이게 진짜 불량품인가 한번 봐달라는 그 불량품이다라는 것을 결정할 권한만 있는데 어찌하여 입법의 방향을 자신들이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직접 말한 것은 아니고 그 재판연구관들이 이야기한 거지만 같은 어떤 기류상에 있다고 본다면은 크나큰 어떤 삼권분립에 대한 크나큰 오해에서 그런 망발이 비롯된다고 봅니다. 잠시 쉬고 우리가 이때 희생의 원칙 보고 뭐 봤는데 이런 것들 다 참조해서 이 발렐리 버클리 판결 요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도킨의 사회적 평등 강의가 끝나겠습니다. 잠시 쉬고 하겠습니다.